같이 다시 잠깐 기도하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간다는 주님 가사의 찬송을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세계를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주께 찬송케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할렐루야 다시 감사를 올리며 주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조금 증거하며 또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곳으로 달려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영의 양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시 기독교 교리 개요 우리가 주제로 돌아와서 교회의 임무 권세 조직 자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의 임무와 권세와 조직 교회의 세 가지 교회는 세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임무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가 가지는 임무로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 임무입니다. 성도가 창조주와 구주이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마땅히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으면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살고 있어요. 예. 애석하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죄만 짓고 살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의 목적이 다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찬송과 부르게 지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게 진짜 좋은 거네요.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아유 찬송은 생략하고 물론 우리가 요새 유튜브에 설교도 좀 예배 올리면서 그 예배 전체를 다 올려놓질 않고 예, 제가 자릅니다. 제가 앞에 예, 바로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기도 시작할 때부터 앞에 부분은 잘라버리고 또 뒤에도 이제 설교 기도 끝나면 또 뒤에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다 바쁜 속에서 성경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부분만 30분 남짓하게 남겨놓고 잘라버리지만은 그것은 찬송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은 본인들이 다 평소에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 강론은 본인이 성경 읽어도 되는데 목사는 또 그 직무를 가진 자이니까 찬송은 여러분들이 훨씬 잘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강론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듣고 또 그것은 오래 남겨놓고 듣고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는 참 좋더군요. 유튜브가 우리가 유익한 면에서 보면 안 좋은 것도 많지만은 세상에 안 좋은 인터넷이 다 안 좋은 것도 절반은 안 좋지만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생 목록, 그래서 우리가 올려놓은 한 2700개쯤 영상, 설교 영상이 올려져 있는가요? 그것이 전부 분류해서 구약 강의, 신약 강의, 교리 강의, 또 현대교회 현대신학 강의, 또 절기 설교는 절기 설교 강의, 예, 그 설교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겠죠.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니까 찬송가도 잘 부르십시오. 열심히 해서 찬송도 빼놓지 말고 찬송 시간에 늦게 오죠. 예배를 드리는 건 찬송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 빠지면 예배를 좀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찬송부터 처음 기도할 때부터 묵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또 예배를 다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드리도록 힘써 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본문으로 택한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약시대다. 신약시대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구약하고 조금 예배 형식이 다르죠. 구약에는 제사, 이게 상징적인 의식 형식이 많았는데 제사도 단순하지 않죠. 좀 복잡하죠. 모든 규례가 있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 예배 드리는 행위, 언행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말뜻은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단어인데, 푸뉴마하고 알레데이아, 이 진실, 영, 영은 성령도 되고 우리의 심령도 되고,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도 되고 진실함도 돼요, 뜻이. 그래서 그 뜻이 어떻게 보면 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이 되고,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거짓된 위선으로 말고, 그렇죠. 예배는 위선으로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니까 진심의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에 가까운 것이. 그래, 그러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진심으로 참된 심령으로 영으로 그리고 진실한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그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옥 갈 죄인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크신 끔찍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구하신, 그 찬송가 가사처럼 405장인가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성도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고, 신령과 진정, 앞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 참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11시 예배 그때만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집에서도 언제든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혼자 가족이 없으면 혼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예배가 되는 그것이 예배다. 또 성도의 헌신의 삶 자체가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죠.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 주님을 진실히 믿고 이 한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저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이 헌신이죠. 그렇게 사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귀한 예배죠. 진짜 좋은 예배죠.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헌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반쯤만 드리고 입만 찬송을 부를 때는 열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는 졸고 거기에는 흥미가 별로 없으면 그 사람이 참 예배인가요? 참 예배는 찬송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하고 눈이 띄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래야 진짜 예배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부족한 목사들이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명하는데 그거를 내가 귀 막고 졸고 딴청하고 그러면은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리가 없죠. 너 예배 드리냐? 뭐하러 왔냐? 여기에 노래 부르러 왔냐? 여기서 예배당 와갖고 한번 재미있게 아유 세상에 락 음악 하는 거 예, 그 못하니까 교회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서 한번 신나게 한번 노래 한번 부르려고 왔냐? 성경은 관심이 없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거죠. 참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신약교회에 물론 찬송과 기도와 설교의 순서에 이 공예배, 공적인 퍼블릭 워십이라는 공적인 예배 우리가 함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도 물론 예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제사다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헌신의 삶, 우리가 선한 삶,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헌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교회의 두 번째 임무는 양육 혹은 영적 건립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인들에 대해 가지는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양육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는 임무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옛날부터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어머니같이 어머니가 아기를 양육하듯이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으로 잘 양육된다고 볼 수도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을 것은 믿고 행할 것은 행하게. 그게 주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 주시지 않았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 책을 뭐하려고 이 복잡하게 이 책을 성경을 주셨겠어요? 몇 절만, 몇 구절만 가지고 외우게 하셨겠지. 몇 구절에 내가 외우면 다 되는 그것이 종교의 전부라면. 그러나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믿고 또 살라고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먹인다는, 양 친다는 표현하죠. 양을 친다, 양을 치고 먹이라고 반복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천하신 주께서 신약교회의 목사들과 교사들 한 직분이라고 보이는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서 헬라어에는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을 표현하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은 가르치는 교사적인 직분이라고 보이는 그런 표현인데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신학교회는 그러므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교제와 봉사와 구제를 통해 봉사의 일을 실천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임무는 전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지는 임무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 교회 자체를 향해 양육,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라는 임무를 가집니다. 이것은 주께서 교회에 주신 특수 임무, 특수한, 특정한, 너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일하라 하고 딱 지정한 특수 임무, 예, 특수 임무. 곧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미션이라는.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미션이라는 영어를 선교라고 번역하지만은, 그러나 미션이라는 말은 선교는 교를 전한다, 전도라는 개념같이 들리죠. 그러니까 미션은 전도라는 개념보다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전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번역을 하기는 잘했지만은, 그러나 사명, 미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교에만 쓰는 말이 아니라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군대에서도 무슨 임무를 부여해서 어디다 투입될 때는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명이면 특수한 임무입니다. 특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투입됩니다. 그럼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교회의 임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수 임무는 전도의 임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중요한 명령,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명령이 많겠지만 그 한 가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특수 임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직무를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하듯이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와, 그게 미션입니다. 너는 말씀 전파해. 설교 열심히 해라. 설교. 교회는, 목사는 할 일이 그 일이니까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뭘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예, 전할 내용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강단에서 전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것이 잘 좋은 때든지 좋지 않은 때든지, 또 교인들이 잘 어떤 때는 받든지 아멘 하고, 예,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하면은 목사가 힘이 나서 설교를 못해도 내가 그래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고 열심히 전할 텐데 냉랭해서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아멘도 없고 그러면은 힘이 조금 빠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빠지지 말고 너는 목사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야, 알았지, 말씀을 전하라, 알겠습니다, 전하라, 그때도 전하고, 아멘이 있어도 전하고, 그때도 힘이 나서 전하고, 아멘이 없어도 전하고, 예, 언제나 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은 택한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전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도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전도해야 왜 믿어야 되는지, 또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한 일은 다른 것보다 전도의 일을 하셨어요. 아, 물론 병도 고쳤어요. 그러나 병 고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도하러 오셨는데 전도하는 과정에서 병자가 불쌍하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고쳐주신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예, 모든 병자들은 다 모여라 다 고쳐준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런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고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내가 너를 구원 다 고쳐주마 그렇게 하는 하시는 것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하신 것이지, 또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난 거지. 오병이어도 아무 때나 배고픈 사람 다 와라 빵 공장 만들어준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듣느라고 예, 그들이 며칠 지나면서 배도 고프고 지쳐서 그냥 돌려보내기 예, 참 안타까워서 주님이 너에게 먹을 게 없느냐, 예, 빵 다섯 개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기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예,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지 아무 때나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 말씀이, 전도에,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죠. 전도에서 되는가. 오늘날 전도지 나눠주면 다 안 받고 버리는데. 그래갖고 전도가 되겠는가. 야, 안 될 것 같으죠.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좋겠습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나가서 그럼 전도지 안 받을 것 같으면은 확성기 들고 떠들어 대시오.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고 외치든지. 그를 외칠 자신이 없으면 전도지라도 주고 이거 꼭 읽어보고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도지를 하나 주든지 간곡하게.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을 위한 공의롭고 선한 사회정치적 활동들, 사회활동들, 구제사업, 고아원사업, 요새는 양로원사업, 또 학교사업. 아, 교회들이 요새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교단이 고신측이 예, 대구, 부산에 고신대학을 만들고 복음병원을 만들고 예, 또 합동측도 총신대학을 만들고, 병원은 만들었는지 몰라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그거 괜찮은데. 또 어느 교회가 안산에 있는 어느 제 동기동창 교회는 거기서 예, 학원을 예, 학교를 만들고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교회가 교세가 있고 돈 많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학교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고아원도 만들고 또 양로원도, 요새 양로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양로원들 많이 노인병원 만들고 양로원 만들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노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도 개인들은 할 수 있고 또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요새 학교가 아 이거 참 가서 전부 진화론이나 가르치고 선생님들의 문제들이 좀 없지 않고 기독교인 있고 그런 데 가서 배워야 되나. 기독교는 기독교 학교에 가야지. 예, 기독교 학교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대안학교 세워야 된다. 아, 좋죠. 대안학교. 제가 그린빌에 살 때, 미국의 그린빌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예, 그 남부의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는 그래도 이 침례교가 거기가 좀 세이죠, 미국은. 침례교, 아주 독립 침례교 이런 교회들, 교세가 꽤 커요. 교회들이 보통 몇백 명, 500명, 1000명 넘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이. 그런데 교회들마다 학교가 있어요. 교회들 안에 크리스찬 스쿨이 있어요, 다. 근데, 물론, 교회가 규모니까 거기서 무슨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많고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합반을 시켜가지고,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이런 식으로도 모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학교 보내서 거기서 매일 진화론이 뭐 옳습니다. 진화론 얘기나 애들 배우고, 그러면은 되겠느냐. 믿는 사람은 믿는 정신으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크리스찬 스쿨, 예. 거의 미국에는 크리스찬 스쿨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들이 많고, 예, 일반 교회가 웬만큼 되면 기독교 학교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개인이 하지.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단체로서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단체로서의 교회의 임무는 아니다. 아까 교회의 임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무는 예배, 양육, 전도 그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 사회 정치 활동, 그것이 공의롭고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의 임무가 아니다. 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서, 형이 아버지 재산,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한 모양이죠. 그래서 주님, 형을 좀 야단치시고 명령을 해서 재산을 동생하고 나누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옳지. 아, 이게 사회 정의를,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좋은 기회로구나. 내가 가서 야단쳐주마. 가지를 않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께서는 그 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지금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에 지금 아까 제가 빵 얘기도 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공장 만들, 기적의 빵 공장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이고 병자들 다 치유 집회한다고 다 병자들 오시오. 내가 다 병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줍니다. 그 일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혼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붙들면은 예수님 가지고 우리가 좋은 그런 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왕을 임금을 삼으면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리더십이 있고 훌륭하다. 저 사람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나라가 잘 되면 좋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 하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그 소위 정치적인 것이죠. 네, 정치적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그래, 그럼 다 우리 조직을 하자. 요새 정치를 하려면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측근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온 세포조직처럼 만들어서 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또 국가도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될 듯 하지만 예수님의 일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 전부 육신적 물질적인 차원의 세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 그렇게 안반 조직을 해서 세상에 좋은 국가를 만들어봐도 그 국가는 부패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빵 공장을 해서 빵을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자가 돼. 그건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죽게는 하시지 않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주님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게 이유고, 두 번째, 주님이 그런 일을 명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 일 하거라 명령하지 않았다.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건 전도하는 명령만 했어요. 셋째,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 아니에요, 행적. 초대교회가 사도시대의 교회가 무엇 했는가를 보이는 역사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그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구원운동을 했습니다. 전도원. 그 일을 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한 공동체가 됐을 때 그 생활을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병자가 있으면 돌아봅니다. 그건 당연하지, 사랑이니까. 가난한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모여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세상의 모든 병자들아 다 모여라. 우리가 너희를 고쳐주고 너희를 돌보아주리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만일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교회의 시간, 교회의 돈, 목사들의 시간, 목사들의 교회의 재정, 돈, 목사들의 힘, 교인들의 힘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제한적인 것 갖고 쓰기 시작하면은 다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다 써도 모자. 그래서 목사들 요새 보면 교회가 이상한 얘기가 좀 빗나가지만은 어린이집 한다고, 어린이집 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어린이집 하는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교역자들이,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아침부터 가서 애들 데려오고 또 저녁에 데려다주고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 다른 일을. 그거는 아니다. 어린이집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는 거기에 사명 가진 사람들이 하게 버려도, 교회는 목사와 전도사들은 그 운전하고 그 뒤치다거리 하라고 부른 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부른 것이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간, 돈, 힘을 분산치 말고 주께서 명하신 일에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십시다. 교회는 주께로부터 세 가지 권세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권세는 가르치는 권세, 즉 교훈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에서 읽었죠. 또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인용했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 구절은 베드로 자신에게 대단한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조금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책망을 듣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 복음의 권세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죄인들에게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신다. 교회에 주시는, 베드로에게도 주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 모두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권세를 가집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 교훈권, 지금 말한 이 권세, 말씀의 이 권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강론하고 연구하고 강론하고 또 신조를 작성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조를 작성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목사를 양성하고 또 성경적 기독교를 지키고 보수하고 전수합니다. 이 기독교가 부패되지 않도록, 이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 교리 체계요, 진리입니다. 이것이 신학, 신학이라는 것은 체계적 지식인데 이것이 성경의 바른 지식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권세 때문에, 이 교훈권, 가르치는 권세 때문에. 두 번째 교회가 가지는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 치리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세입니다. 주께서는 권징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제자들 모두에게 이번에는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문맥을 보면 그것은 권징을 시행하라고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 교회의 규칙을 제정하고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또 권징을 시행합니다. 첫째, 범죄자의 회개를 위해서. 둘째, 악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의 명예의 옹호를 위해서. 넷째, 하나님의 진노의 방지를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게 됩니다. 권징의 단계들은 권계, 권면과 경계를부터 시작해서 수찬정지라는 것도 이제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않는 큰 벌이죠. 당신은 회개하기까지 성찬식에 좀 참석을 금하십시오. 그건 무서운 얘기죠. 성찬은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의식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한 엄중한 벌이죠. 그리고 셋째는 제명출교, 교회에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이름을 제명하고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 그것이 치리권, 다스리는 권세고, 그리고 세 번째 권세는 섬기는 권세라고 표현하는 봉사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심신으로 병약한 자들을 심방하고 구제하고 위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경건한 자들이 힘써왔던 일이죠. 아브라함도, 욥도, 그리고 고넬료도, 성경에 보면 고넬료도, 다비다도,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용도를 위해서 헌금도,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용도로 헌금한다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 교회에서 조직, 교회의 조직을 우리가 조금 간단히 좀 더 설명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조직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아주 지금 두 시간 전에 교회의 기초, 본질, 속성, 표지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천주교가 오랫동안 교회는 조직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회는 위에 교황과 추기경과 또 대주교와 주교와 신부와 이런 가르치는 교회, 피라미드 형태의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 2층 구조로 교회를 설명하고 조직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천주교의 교회관입니다. 조직을 본질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은 교회가 조직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그게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직은 필요하다. 본질이 아니지만은 필요하다. 역사상 교회에는 세 종류의 조직 혹은 운영 형태가 있었습니다. 첫째, 감독 정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감독 정치는 감독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형태로서 교인들은 교회 운영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것이 천주교회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형태가 천주교회는 일반 교인들이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감독교회라는 교회도 영국교회, 우리나라는 성공회라고 하는 것도 감독정치고 감리교회라는 교회도 일종의 감독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회중정치는 교인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목사는 교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침례교회 같은 또 회중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도 미국에는 있습니다. 셋째, 장로 정치는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하는 장로 정치는 교인들이 뽑은 대표자들인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장로교회 조직은 대의 정치적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에서는 다 알죠.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뽑아서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세상의 민주주의가 먼저가 아니고 교회의 장로 정치가 먼저입니다. 민주주의의 장로 정치를 교회가 칼빈 선생이 주창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르쳤을 때에 장로교회라는 이 교회 체제가 있을 때에 그때 세상은 귀족 정치를 하는 때입니다. 봉건제도 시대입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민주주의는 장로 정치가 오히려 영향을 준 것이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이치가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로 정치를 성경적인 정치 형태라고 칼빈 선생은 이해하고 그것을 정립했습니다. 그 장로 정치는 대의 정치, 오늘날 우리가 민주 정치에서 보는 그 형태가 바로 장로 정치입니다. 그것이 성직권, 목사와 일반 신도, 평신도권이라는 일반 신도의 권한을 둘 다 존중하는 그런 균형 잡힌 형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조직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구절만 인용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신약교회, 신약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왜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같이 제사장 계급 따로 있고 레위 계급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계급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일곱 집사를 택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 일곱 명을 택해서 그들을 우리가 집사라고 이해하는 그 일곱 명을 택했습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지명한 것이 아니고 감독 정치는 위에서 지명하지요. 지명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온 무리가 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권한이 있고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그들이 선택해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그럼 장로들은 감독이다. 그건 감독의 권한을 있는 거죠. 그냥 아까 회중정지처럼 목사도 신자 중에 한 사람,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감독으로 양들을 감독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자로 세우셨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일반 성도들의 권한과 또 성직권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들의 권한을 둘 다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균형 잡힌 장로 정치라고 하는 그런 형태, 대의 정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잘 이해를 하시는데 성경은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데 이 조직의 부수되는 목사는 가르치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이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나 그를 돕는 역할을 하며 권위는 동등하지만은 역할에 있어서는 목사가 가르치고 장로들은 교회의 모든 운영, 뭐 다스리는 치리의 일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집사, 안수받은 남집사는 교회의 살림살이, 구제, 병자 방문을 위한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약성경이 말하는 세 개의 직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존직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항상 있는 직분이고 그 외의 직분들은 보조적 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서리집사 같은 것은 한국교회에만 있는 특이한 그런 직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아직 세울 만한 직분자들이 부족해서 아마 이 직분을 1년직의 서리집사라는 직을 세웠다고 보입니다. 교회 직분의 자격 요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대로 무엇보다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교리 지식에 있어서 그의 인격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요. 지적할 것이 저 사람은 이게 좀 부족해. 저 사람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그것이 그렇게 덕스럽지 못해. 그러면은 부족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자격요건을 말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타락했어요.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이 아니고 봉사하지 않는 명예직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 교인이 전부 직분을 가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직분이 많습니까? 명예직이래요. 다 명예로 직을 주는. 심지어 명예 무슨 직 있고 있어요. 명예 뭐 아무개 명예 뭐 이런 직분 이름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매우 타락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자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도 한마디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여자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주의 명령과 교회의 보편적 규례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8절 율법에 어긋난다. 주의 명령에 어긋난다. 교회의 보편적 규례에 어긋난다. 세 개의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금하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에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또 두 번째 범죄의 징벌 때문에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금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목사직 장로직을 금하는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대 이 배교의 시대 부패된 성경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정말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없는 교단이 없다시피 된 시대고 연합활동에 가보면 그런데 없는 그런 연합단체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장로교회 회의에는 공동의회, 당회, 노회총회가 있는 것을 알죠. 공동의회는 지교회의 세력교인들의 회의로 지교회의 최종적 권위를 가지며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로 지교회의 치리회라고 부르죠. 그 노회는 어떤 지역 안의 목사들과 총대 장로들로 그리고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노회와 총회는 지교회를 견제합니다. 지교회가 탈선하고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노회와 총회라는 제도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마칩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임무와 권세와 조직을 조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에 대해서 또 교회에 주신 교훈권과 치리권과 봉사권에 대해서 또 장로교회 조직이 어떻게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며 특별히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임무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서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힘써 복음을 두루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여 주님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올해에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주님 계속 우리와 죽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